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장기자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미국 부통령에 대해 알아봤죠?
네,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최고 조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부통령의 역할과 위상이 커졌죠.
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부통령의 역할은 미미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1945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면서 이 해리 트루먼 당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 그러면서 부통령 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네, 원자폭탄하고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 트루먼 부통령은 원자폭탄 개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부통령이 좀 더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나온 거죠.
네.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시 리차드 닉슨 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더 이상 대통령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통령이 승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전에는 관례로 내려오는 일이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1967년에 수정헌법 25조가 통과되면서 대통령 계승 서열을 법으로 정했는데요. 이 부통령, 하원의장 순으로 정하면서 이 부통령 자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 거죠.
네, 요즘은 오히려 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네,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이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조 바이든 현 부통령 역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통은 부통령이 이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을 의회와의 예산안 협상에서 중심인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또 총기 규제 문제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미국 부통령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용어는 뭔지 들어볼까요?
C is for cabinet.
캐비닛이라면 정부 각료들, 내각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내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 have known Hillary Clinton as a friend, a colleague. I am proud that she will be our next Secretary of State.
네, 지난 2008년 12월에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주요 장관 지명자를 발표하면서 연설하는 내용 잠시 들으셨는데요.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캐비닛, 내각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내각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국내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마크 롬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내각은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부터 내각이 있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까지 선거로 선출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내각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했죠. 내각 구성원은 주민 투표로 선출된 사람은 아니지만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을 돕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과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정한 연방법을 매일 실제로 시행하고 행정 업무를 돌보는 일은 행정부 각 부서가 맡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 부서의 장이 보통 내각이라고 부르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자문위원회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내각의 기능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겁니다.
사실 내각에 대한 헌법 구절은 모호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게 내각의 역할이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는 내각 부서가 4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장관들이 실제로 대통령에게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 역시 각 부서 장관들과 긴밀히 협의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내각이 자문 역할을 하는 경우는 드물죠. 내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가끔 대통령이 추진하는 어떤 안건을 설명하는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사진을 찍거나 할 뿐이죠.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는 내각의 조언에 상당히 의존한 대통령이 있는 반면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그런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사실 내각은 대통령이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그동안 정부가 커지면서 내각 규모도 커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당시에는 국무부와 재무부, 전쟁부, 법무부 이렇게 네 개뿐이었는데요. 지금은 15개에 달합니다. 내각 부서는 국방부로 통합된 전쟁부나 해군부처럼 다른 부서에 통합되기도 하고요. 상무노동부에서 각각 분리돼 나온 상무부와 노동부처럼 분리되거나 신설되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부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다시 롬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답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가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적 환경이 변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부서가 필요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교통부가 있는데 미국 건국 초기에는 교통부 같은 게 필요 없었죠. 보훈부도 그렇고 국토안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생기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생기기도 하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교육부를 신설한 경우가 후자에 해당합니다.
선거운동 당시 지미 카터 후보는 전미교육협회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미교육협회는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이익단체인데요. 당시 지미 카터 후보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카터 후보가 당선되면 교육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교육부의 경우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설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Discuss,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설립에 대해 연설하는 내용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롬 교수는 국토안보부 역시 일부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경우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었지만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국가안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전하고 강력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보내려고 했던 거죠.
We can imbue our criminal justice system with both strength and fairness.
지난 4월 27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린치 장관은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법무장관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 법무장관은 부통령과 하원의장, 상원의장 대행, 국무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 계승 서열 7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부통령과 15개 부서 장관들이 현재 미국 내각에 포함되는데요. 그 밖에 백악관 비서실장, 예산정보국장, 환경보호청장, 무역대표부 대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리 역시 강료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내각은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실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은 백악관 참모들이 맡고 있다고 롬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내각은 의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만 내각이 모이죠. 대통령에게 조언하거나 대통령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백악관 참모들이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백악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각 부서의 몸집이 커지면서 각기 거대한 부서를 운영하는 장관들보다는 직접 대통령을 보좌하는 백악관 참모들과 일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캐비넷, 내각 알아봤습니다. 미국 내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각의 역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원래 내각의 역할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의례적인 기능만 갖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는 4개 부서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이 부서 장관들을 모아놓고 자문을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5개의 부서에 달하지 않습니까?
네.
네, 또 각 부서 장관들이 다들 바쁘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강요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요. 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럴 때 열리게 됩니다.
네. 이 내각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죠. 이 상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취임할 수 있는데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하거나 파면당하지 않는 이상 이 보통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합니다. 대통령과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 등이 강요로 임명되는데요.
네.
예, 그동안 강요들의 면면을 보면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지낸 사람이 많습니다.
네, 강요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임해야 하죠?
네, 물론입니다. 가끔 당파주의를 초월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한두 명 정도는 야당 지지자나 야당 의원을 강요로 임명하기도 하는데요.
네.
레이 러후드 전 교통부 장관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후드 전 장관은 공화당 소속으로 7차례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인물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 일기 때 교통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네. 자,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경우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일기 때 그대로 국방장관으로 기용됐습니다. 올해 초에 물러난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역시 이 공화당 소속이고요. 상원 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The Cabinet, 내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비디오 보내드리도록 하죠.